바울의 기도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려운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든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어렸을 때는 자기의 필요만을 요청하다가 조금 자라서는 또 성숙해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힘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분량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타인을 위한 기도가 비중이 더 커지게 되겠죠. 아마 이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피로보다도 타인의 피로를 하나님 앞에 더 아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는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서 이웃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실천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자세한 교본,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본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기도의 모범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에스라, 니헤미야에 이르기까지,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기도의 사례까지 수많은 기도의 인물들,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대를 통해 기도의 사람으로 그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에 기록해 주심으로 오늘날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도의 영감을 불어넣는 그런 티처, 선생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기도를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다시 기도를 다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또 우리들의 정신을 깨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련한 운동선수들도 징크스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징크스에 빠져나오는 방법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훈련했던 그 기본기로 돌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처음 가졌던 그 순수성 또 열정을 회복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타성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열정과 순수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형식적인 기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우리들이 처음 가졌던 그 기도의 순수한 마음, 그 열정을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의 기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기도의 대부분, 사도 바울의 기도의 대부분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또한 교회와 세계를 위한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그의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의 전형,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다시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는 소중한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해야 할 바울의 기도 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라야 될 바울의 기도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감사를 앞세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를 앞세운 기도였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온갖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에 대한 감사를 앞세울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기도하기가 훨씬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문은 열쇠 또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를 위해서 먼저 감사할 때 그를 위한 기도가 열리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감사할 만한 것을 찾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노약자나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욱더 조심스러워합니다. 아직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면역력이 강한 사람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를 좀 더 쉽게 이겨냅니다. 그렇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못한 사람이 구별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려운 일에 대한 면역력이 강한, 다시 말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나치게 낙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이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그 앞에 무력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강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강건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쓸 때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있었지만은 그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 영적으로 얼마나 강건한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그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일들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상담에서도 일반 상담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영성을 기독교 상담의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에서 그러하니까 일반 상담계에서도 종교적인 영성을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떠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을 힘있게 만들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성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성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강인한 영성, 성령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감사드림으로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어지는 거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걱정도 되시는 분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몰려오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초조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로마의 감옥의 그 차가운 어두움이 그를 옥죄고 있었던 그 현실처럼 그렇게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비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썽 많은 자녀들, 또 말썽 많은 배우자들, 여러 가지 사고투성이인 그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그렇지만 그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을 때 그들을 위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은 기쁨으로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으로 간구하는 기도. 기쁨으로 간구하는 기도.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기도가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를 오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심야 기도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남성들, 처음 믿기 시작하거나 오래 믿었어도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있게 또 오랫동안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자, 마음의 상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입니다. 어떤 기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떠하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족 중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를 위해 기쁨으로 간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가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먼저는 그에 대한 감사의 일들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떠오르지 않거나 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식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미움이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6절,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뭐가 우선이라 그러죠? 형제와 화목하는 것, 형제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먼저 형제를 향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영향은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여부입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기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서 옵니다. 곧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면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죠? 예, 확신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들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확신이 무엇인지 다음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초점이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의 기도의 초점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이었어요. 뭐라고요? 복음이요. 복음. 한마디로 복음이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나타내신 복음을 적용시키는 기도였어요. 복음을 적용시키는 기도.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마지막 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뚜렷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복음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교직관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성도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시키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성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나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복음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 그들이 복음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 완성될 것에 대한 믿음, 그 확신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더불어서 기쁨 가운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그들의 육신적인 만족이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관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자신의 주관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기도를 드려야 하면 됩니다. 그래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기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우리의 주관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기도를 드릴 것들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그들이 이웃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바울의 기도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기도.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몰두에 빠져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마음을 모든 것의 기준, 곧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모든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죠. 단순한 예로 우리가 어떤 일의 동기를 자기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좋으면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싫으면 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동기가 자기 마음에, 마음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부부관계 속에서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관계나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그래요. 오늘 마음이 괜찮아서 오늘 이 모임에 나왔어요. 목장 모임에 나왔어요. 아니, 오늘은 마음이 좀 불편해서 목장 모임에 가기 싫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마음이 기준이잖아요. 어찌 보면 자기 마음의 감정이 기준인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의 판단, 좋고 나쁘고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자기 마음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 몰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좋으면 하고 오늘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안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기도의 성실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기도의 충성심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사무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군주들을 보면 왕들을 보면서 자기 민족에게도 왕들을 세워달라고 하고 사무엘을 퇴출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배신감을 느끼지겠죠. 그리고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나 보자,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한번 품을 만도 해요.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내 마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힘써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하나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이웃을 향한 중보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말 아름답고도 놀라운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힘들 때도 또는 기쁠 때도 마음이 편할 때도 마음이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로마의 차가운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필요를 앞세우기보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우선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슴에,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품고자 했던 또 품었던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표현한 그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뜨거운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답게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크게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9절에서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무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 하나의 제목을 단다면 저는 이렇게 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 구원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미래의 천국? 예,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인간됨의 완성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문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물론 꼭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그 대상으로 삼아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풀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제 자녀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지식과 통찰력을 겸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롭게 하셨는데 이제는 삶의 행실로도 주님 닮은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랑이 풍성하고 분별력 있는 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심야 기도의 시간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주관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따른,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목적에 따른, 그분의 주권에 따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들을 떠올리며 감사드리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